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11절 말씀이고 오늘 제목을 보면 일용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을 경배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굳이 타인을 빌려서가 아니라 내 자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할 때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게 할 때에 이 은혜란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 너무 이 많은 단어들을, 이 은혜를 너무 오랜 시간 들어왔고 편하게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은혜란 단어 앞에 우리가 참 무감각합니다. 원래 실제로는 이 은혜란 단어를 우리가 묵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되고, 이 은혜란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감정은 막 북받쳐 올라와야 되고, 그냥 은혜란 단어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가 많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식된 사람들로서 부모님 은혜를 언제쯤 기억하죠? 1년에 한 번이죠. 어버이날. 그때 내게도 어버이가 계셨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절기,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때만 은혜를 묵상하지, 과연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예배자의 모습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15장을 설교했습니다. 마라의 기적이라고 해서 나뭇가지 은혜, 쓰디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다디단 인생으로 변한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체하는 내 마음이 변하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엘림에서 휴식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6장 1절 하반절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아비볼 15일 날 나왔으니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만 제가 요즘에 약간 피곤한가 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작년 2015년 기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인구 250만이야 좀 안됩니다. 그 정도 숫자겠죠. 그 정도 숫자가 한 달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엄청 들고 온 겁니다. 엄청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어떻게 된 거죠? 바닥이 날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앞에 그들의 못된 본성 뭐죠?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못된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또 원망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계산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자기들의 계산법과 자기들 생각으로 준비한 게 얼마냐면 한 달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한 달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준비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를 건너게 하시고 신광에 들어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가나안 땅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어진 식량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들이 생각했던 계획이 수포되고 만 거지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이 다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계획은 철저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쯤 되면 우리는 아마 가나안 땅을 입성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그들만의 계산법이었고 그들만의 주판을 튕겨본 결과였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보내주실 줄 믿었던 거죠. 그러한 자신들의 계획이 뭘 한 겁니까? 산상조각 난 겁니다. 하나님 지금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지금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계획은 자기들의 모든 생각들은 이미 산산조각 밑바닥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또 나름 여러분의 계산법으로 세운 인생의 목표들이 산산조각나고 부서질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계산법에 어떻게 오차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내 계획은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고 오로지 진리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계획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아멘 하고 그 계획 앞에 여러분은 승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은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걸음걸음은 얼마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오로지 이 땅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읽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상실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광야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배운 게 많다고 해서 광야가 없느냐? 광야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과 똑같이 목마름과 똑같이 배고픔과 똑같이 헐떡거림과 똑같이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비고비는 인생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피조물의 한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물주가 아닌 이상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 전제를 깔고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시작하죠? 원망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의 먹을 것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실 물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실 물이 쓰다 하여서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존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단순히 내 육신의 생존법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존법은 과연 존재하는가? 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광야에 생존할 수 있는 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현상 앞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눈앞의 현상 앞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이 준비한 계획이 다 떨어져서 수포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백지화된,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진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동안 지내보면서 이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봤냐? 아, 광야에는 먹을 게 없구나. 광야에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있어도 때로는 쓴물이고, 아, 광야라는 곳이 이러한 곳이구나 경험한 것이지요. 온갖 메마른 땅과 사막된 곳만 지나왔으니 그 식량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천근만근이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광야를 오면서 때로 자기들이 준비한 그 외에 또 다른 식량들이 광야에 있었더라면 절망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았거든요. 진짜 광야는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마실 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숨이 헐떡거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곳이구나 라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준비된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닥난 식량 앞에 자신들의 마음도 바닥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식량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 앞에, 그러한 시련 앞에, 그러한 문제 앞에 내 마음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세요. 풍족할 때 내가 누리는 그 믿음, 풍족할 때 내가 자랑했던 믿음, 이것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광야에서 내가 이미 경험했고 배고픔을 경험했고 목마름을 경험했는데 그 다시 그것을 겪고 싶지 않은데 또다시 겪어야 되면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전 인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때 과연 불평을 드러내는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느냐, 기쁨 있고 감상 있는 마음을 드러내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받아난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닥난 상황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눈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앞에 상황이 있는데 완전 바닥입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없잖아요. 내가 바라본들, 내가 구걸한다 한들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것, 내 마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눈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내 눈 1.5, 1.5의 시력을 바라보는 그 상황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눈앞에서 폭풍 와신들, 비바람이 친다 한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꺼진다 한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 광야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는 게 정상입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광야에 마실 물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광야는 물이 없어서 광야인 거죠. 광야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면 그걸 광야, 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인 거죠. 그러니 눈앞의 현상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차피 없는 거다. 내 눈앞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비바람과 폭풍우는 항상 내 앞에 존재 있다. 나는 풍경 드나 앞에 있는 바람 앞에 그 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나 그 불길, 상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바람 앞에 서는 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환경을 좀 고쳐주세요. 좀 내 안에 있는 환경이 좀 완벽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조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구할 때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물이 없고 그다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현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마음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광야라는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갑자기 초목이 자라게 하시고 광야에 갑자기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데스바네아의 열두 정탐꾼 보고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1년간 시내산에 머물다가 율법받고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선 도로로 가면 7일 뒤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그래서 원래 왕복을 하더라도 14일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인지 아주 정밀하게 탐사합니다. 그 14일 때이면 갔다 올 길을 무려 40일을 갔다 옵니다. 저 북쪽 어디 하맛 어디까지 갔다 옵니다. 과연 이 땅의 전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인가 가나안 땅인가 그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소원대로 마음껏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 그룹은 10명이고 한 그룹은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정말로 견고한 성읍이더이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너무나도 크고 강성하더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그러한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선포하고 그들은 우리 앞에 우리에게 먹이요 밥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명의 보고가 틀렸습니까? 10명의 보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고 정밀히 보고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보고였고 철저하게 사실적인 보고였고 철저하게 맞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과 다른 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게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니 크고 견고한 성읍도 크고 강성한 종족들도 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의 결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극히 맞는 보고와 믿음의 보고와 그 현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믿음의 눈을 가진 그 그룹에게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였다 할지라도 그 보고를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모든 목표지에 우리는 도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길에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과정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하냐? 구름 위에 태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름 위에 태양을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하늘이 맑을 때는 구름 위에 태양을 항상 봅니다. 아, 태양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검은 비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해는 일순간 가리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의 눈을 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태양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뭐냐? 이 구름이 있기 전에 하늘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었고 그 태양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름이 있어도 뭘 보는 거예요? 그 구름 위에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구름이 거쳤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찬란한 태양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눈.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식량이 바다는 것 같은 동일한 상황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구름은 곧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태양은요 언제 그리한 듯이 거기에 항상 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양의 빛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명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태양은 없어진 거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늘의 태양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구름 위에 태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항상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님 나와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상황이라고 하는 구름 낀 상황이라고 하는 폭풍과 올 것 같은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뭐를 바라보자고요? 구름 위에 태양을 바라보자고요. 그 폭풍은 지나갑니다. 태풍이 한 달 동안 오던가요? 기껏해야 하루 보라치고 그냥 동해안으로 빠지고 중국으로 빠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태풍은 올라오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그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무섭고 실제로 직면하면 무섭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 앞에 일희일비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날마다 우리 위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을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건 큰 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칠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요? 이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걸 직역하면요. 큰 산아 네가 어찌 감히 이건 뜻이에요. 큰 산아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 그 큰 산들 여러분 내가 감히 라고 한번 말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까지게 감히 나를 이까지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까지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 영감생신 이러한 믿음으로 그 큰 산 앞에 버텨보고 버텨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래서 그 큰 산이 날 덮칠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진짜 내가 벌벌벌 떠지 않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될 걸로 믿는 믿음. 그 산이 깎여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그 산이 도려져 나가 평지로 바꿔지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게 태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주었더라면 주었을 것을.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운 현상 앞에 뭘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도 언제적요? 400년 종살이 했던 그 땅으로까지 돌아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자리로 나를 다시 보내달라고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추억과 그때를 회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죄의 권세, 사망한 권세 아래, 어둠 권세 아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 그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도 식민지 노예를 위해서 배불리 먹여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 생활을 미화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지금 이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을 뭐 하려고 하냐? 지금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은 이렇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들 안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지 못해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고 여전히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17세에 종으로 팔리움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평애 속에서 정말 채색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았을 때에서 완전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살리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에게 팔림을 당하고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거듭도 보지 않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다른 말도 이겁니다.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죠.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자기가 버림받은 처지에 대한 그 증오와 그 집착, 그 열등감으로 살아갔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을 계속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되이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형들에 대한 증오와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에 집착하여 그 인생은 자포자기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여 그 집안의 그 모든 사물을 맡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게 하셨고, 또 이후에 그것을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누명으로 말미암아 감옥생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전전 승승장구할 수 있었느냐?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지금 내 현재 삶을 사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불신앙의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건 뭐냐? 우리의 불신앙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인간이 만든 의복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여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고 일시의 소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나서 부릅니다. 어떤 찬양이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힘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목이 메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있음을 알고 우리의 빛과 힘 반석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서서 오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 청년을 위해서 영어 한번 씁니다.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인류의 4대 문명지가 어디냐?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또 하나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지금 이 이집트라고 하는 4대 문명지에서 3000년의 찬란 역사가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요, 눈으로 보았어요. 애굽의 찬란한 문화, 그 뛰어난 수학과 건축술과 과학과 그 인구와 그 막강한 권력을 그들은 종살이의 신분이 있었지만 다 볼 건 본 거죠. 다 볼 건 보고, 다 들을 건 들고, 다 경험할 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문화가, 그 이집트의 가치가 그들의 가치 기준이요,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이란 그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세상의 전부고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즉 애굽에 없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치 속에 애굽에 없는 건 없어. 이렇게 발달된 문명에 없는 게 어디 감히 다른 데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 원망했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400년 동안 그들의 가치 속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말 그대로 이것이 무엇인가 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너무 의아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본 것이 없는 게 어찌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냐, 세상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좀 더 나은 걸 주지 않아요. 뭘 주냐? 아예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세상 것들 중에 귀격급으로 좀 더 괜찮은 걸 내가 줄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남들이 사는 집보다 좀 더 큰 집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남들이 타는 차보다 1000cc 높은 차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줄 수 있는 게 은혜지요. 그래서 그 만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겁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라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외치는 것, 했다. 이건 하늘에서만 내릴 수 있는, 나만이 줄 수 있는 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구하지 마세요. 헛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걸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것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을 주는 것이 어디인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은 원리, 원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 하루에 한 오메일씩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묵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좀 묵혀진 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2년, 3년 된 정부에 주시는 정부미가 아니에요. 올해 가을에 출수할 그 햇살과도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들여 나가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냥 귀찮다고 하루에 5오멜, 10오멜 천마간에 쌓아놓으면 그 나머지 네 오멜, 나머지 아홉 오멜은 다 부패하고 상하서 냄새나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묵혀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내 믿음은 끝장났다, 이제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거들먹거릴 게 아닙니다. 왜냐? 한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들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내일도 들에 나가야 합니다. 또 그 다음날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두 오매를 주셨습니다. 주일에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면 끝나는 인생,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용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부흥집회를 하고 40일 작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은혜로 우리는 살지 못해요. 내가 부흥집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안전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날마다 기뻐. 아닙니다. 40일 작정 들어가시고 이후에도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배 자리를 구하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진정한 일용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앞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상 앞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곳은 원래 그러한 곳이다 여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고 또 어떻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으며 날마다 드려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